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 헐리우드 영화나 옛날 교과서를 통해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각인해온 한국 전쟁의 한 장면이 있죠.
네, 그렇죠.
그 한밤중에 갑자기 막 귀괴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산등성이를 넘어서 끝도 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의 모습이요.
맞아요. 막 좀비 때처럼 묘사되잖아요.
네, 막 아무리 기관총을 쏴도 멈추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양측의 공식 전투 기록을 열어봤을 때 이른바 이 인해 전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인간 파도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라면 어떨까요?
아, 진짜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굽어진 이 신화의 껍데기를 좀 벗겨내고요. 당시 전장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그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전술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 좀비 때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허방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 장면은 전쟁 초기의 뼈아픈 후퇴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하고 또 편리한 상징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변명하기 좋았다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교차 검증할 자료들이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2026년 개정판으로 내놓은 심층 보고서거든요.
네.
여기에 미군의 공식 전사, 그리고 중국 측의 내부 군사 교리, 또 현대 군사사학계의 연구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오, 자료가 꽤 방대하네요.
네, 그런데 이 방대한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진실이 꽤 충격적입니다.
어떤 거죠?
인해 전술이라는 단어가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전장의 현실을 너무나도 납작하게 짓눌러버린 일종의 역사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는 겁니다.
와, 역사적 가스라이팅이요. 우리가 흔히 인해 전술이라고 부르는 그 휴먼 웨이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중국군의 군사 교리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 단어라는 사실이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중국 문헌 어디에도 없죠.
아니, 그러면 정면으로 무식하게 밀고 들어오는 파도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당시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던 미군을 상대로 그들은 어떤 싸움을 벌였던 건가요?
그 중국 측의 공식 군사 문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병력을 무작정 갈아넣는 방식을 핵심 전술로 명명한 근거는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요?
네, 아예 없어요. 그들이 실제로 훈련하고 강조했던 전술 용어들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중 우세 병력, 운동전, 근접 및 야간전 이런 것들이죠.
야간전.
그리고 또 병력을 여러 갈래로 쪼개서 깊숙이 찔러넣는 다로 공격이나 침투 및 분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진짜 교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침투와 분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파도는 막 거대한 댐을 정면으로 때려서 부수는 이미지잖아요.
네, 흔히 그렇게 상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댐의 아주 미세한 틈새들을 찾아내서 물이 조용히 스며들게 한 다음에 그 댐의 안쪽에서부터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방식이라는 거네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서 약점을 찌르는 약간 닌자들의 집단에 가까웠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을 이 보고서의 장진호 전투 분석이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 장진호 전투요?
네, 그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미 해병대가 엄청난 고전했던 그 유명한 전투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네.
당시 서방 언론들은 막 융단처럼 밀려오는 인간 바다에 해병대가 포위되었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거든요. 근데 기록을 보면 적들이 무지성으로 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왔는데요?
대략 한 50명에서 100명 규모로 아주 단단하게 조직된 소규모 전투 집단, 그러니까 컴팩트 컴뱃 그룹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아, 100명 단위로 쪼개서요?
네. 그래서 방어선의 약점만을 골라서 치밀하게 연속 투입하는 짧은 공격을 구사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와, 50명씩 끊어서 계속 약점을 찌르고 들어온다. 그 방어하는 최전선의 참호 속 병사 입장을 상상해 보면 이게 왜 파도처럼 느껴졌는지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그 상황에선 그렇게 보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50명이 튀어나와서 총격전을 벌이고 싹 빠지는데 막숨 돌릴 틈도 없이 다른 방향에서 또 50명이 튀어나오고
네.
이게 밤새도록 반복되면 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들이 진짜 끝도 없이 몰려온다. 이렇게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바로 전술적 진실과 작전적 진실의 차이입니다.
전술과 작전의 차이요?
네. 개별 고지를 방어하는 일개 중대원의 좁은 시야에서는 그 끊임없는 찌르기가 분명 막 파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무섭죠.
하지만 사단이나 군단 전체의 지도를 내려다보는 그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어떤 그림이죠?
중공군은 미군의 막강한 화력이 집중된 정면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아, 정면 대결을 안 했군요.
네. 대신에 그 험준한 산악지형을 타고 우회해서 유엔군 부대와 부대 사이에 텅 빈 틈을 파고들었죠.
빈 틈을 노렸다.
전방의 병사들이 겪은 그 엄청난 수적 압박은 마법처럼 하늘에서 무한정 떨어진 적병들이 아니라 이 치밀한 우회와 후방 차단이 만들어낸 국지적인 병력 집중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와, 부대와 부대 사이에 틈을 파고들어서 뒤를 끊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논리적으로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무리 틈새로 침투하는 전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상대는 당시 압도적인 공군력하고 전차, 그리고 막 하늘을 덮어버릴 포병 화력을 가진 미군이잖아요.
그렇죠. 화력의 차이가 컸죠.
하늘에는 정찰기가 24시간 떠 있었을 텐데 수십만 명의 병력이 산을 타고 뒤로 돌아가는 걸 미군 지휘부가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거기서 바로 극동군사령부의 뼈아픈 정보 실패와 중공군의 전력적 기습이 교차하게 됩니다.
정보 실패요?
네. 당시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지휘부는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그 규모를 기껏해야 수만 명 수준의 의용군 일 거라고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아, 수만 명 정도로만?
네. 반면에 중공군은 자신들이 이미 수십만 명 규모로 한반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 결정적인 첫 타격을 입힐 때까지 완벽하게 숨겨냈습니다.
아니, 수십만 명을 숨긴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열화상 카메라는 없었겠지만 육안정찰기만으로도 길게 늘어선 행군대열이라고 보일 텐데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은폐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야간과 산악지형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광적인 집착.
1950년 당시 중공군은 그 보병 개개인의 산악행군 능력이나 은폐 숙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차나 개포, 무전기, 그리고 공군력은 미군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수준이었죠.
완전 맨몸이었군요.
맞아요. 이 극단적인 비대칭성 때문에 그들은 낮에는 철저히 숲과 동굴, 그리고 마을 지붕 아래 숨어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 낮에는 아예 안 움직였어요?
네. 정찰기가 지나갈 때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할 정도의 엄청난 군기 속에서 오직 해가 진 밤에만 산맥의 능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술이 부족해서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밤에 산을 타며 걸어 다닌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원시적인 방식이 미군이 자랑하던 첨단 항공 정찰과 포병의 시야를 완전히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기술의 격차를 그 지형과 시간대로 덮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 혁명전쟁의 핵심 원리인 전략적 열세 속에서 전술적 우세를 창출한다는 개념이 정확히 구현된 겁니다.
네네.
중공군이 전선 전체를 빽빽하게 자신들의 병력으로 채운 게 절대 아니에요. 애초에 그럴 인력도 없고 보급 능력도 없었죠.
아, 전체를 덮은 게 아니군요.
네, 대신 그들은 유엔군이 차량 이동을 위해서 도로에만 의존하면서 북상하느라 부대 사이가 길게 늘어지고 틈이 벌어지는 것을 노렸습니다.
길을 따라가니까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 산악지점의 빈틈으로 은밀하게 쏟아져 내려와서 특정 도로의 교차점이나 연대 주의소 같은 단 하나의 점에만 자신들의 병력을 왕창 집중시킨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뚫린 지점에 있던 미군들 눈에는
네.
사방이 적으로 덮인 것처럼 보인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프닝에 말했던 그 귀기한 나팔 소리랑 꽹과리 소리가 떠오르는데요.
아, 나팔 소리 유명하죠?
네. 사실 저는 그게 그냥 밤에 미군들 겁주려고 막 귀신 소리 같은 걸 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냥 심리전 도구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한밤중에 사방에서 이상한 타악기나 호각 소리가 들리면 그 보이지 않는 적이 실제보다 훨씬 많고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심리적 공포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으스스하죠, 진짜?
네, 실제로 많은 참전 용사들이 그 소리만 들어도 막 피가 오르붙는 것 같았다고 증언하죠. 하지만 자료를 교차 검증해보면요.
네.
그것은 공포 마케팅이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무전기가 턱없이 부족했던 중공군 하급 부대들에게 나팔, 호각, 징, 피리 소리는 공격 개시, 부대 집결, 포위망 축소, 방향 전환, 철수를 지시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절대적인 전술 통신 네트워크 그 자체였습니다.
와, 그 공포의 나팔 소리가 주술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무전기를 대체하는 철저한 통신망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알고 나니까 더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습과 은폐의 효과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1950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그렇게 그 보이지 않는 적의 치밀한 닌자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해가 바뀌고 1951년이 되면서 유엔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해결책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네, 슬슬 적응하기 시작하죠.
산악으로 스며드는 적에 대항하려면 아예 스며들 틈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추론입니다. 이 보고서가 중공군 전술 파회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1951년 2월의 지평리 전투입니다.
오, 지평리 전투요? 네, 이전까지 유엔군은 중공군이 청면 산악을 돌아서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면 완전히 포위돼서 전멸할까 봐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갇혀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장비를 버리고 서둘러서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철수하려고 했고 그 철수하는 좁은 길목에서 매복에 걸려 괴멸되곤 했죠.
아하.
그런데 지평리에서 미군 23년 대전투단과 프랑스 대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후방이 끊겼음에도 철수하지 않고요. 좁은 언덕 지형에 둥글게 원형 방어선을 치고 버티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원형 방어선이요? 그러니까 등을 맞대고 동그랗게 진을 쳤다는 건데 사방에서 적들이 산을 타고 몰려올 텐데 도망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올 테며 와봐라 하고 완전 우주방어를 시전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좁은 원 안에 진지들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빽빽하게 철조망을 두른 다음에 사방에 기관총 같은 자동화기를 빈틈없이 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전 등록된 포병사격이었습니다.
사전 등록이요? 그게 뭔가요?
미군은 중공군이 어둠 속에서 접근할 만한 주요 능선이나 계곡 경로에 미리 그 포구의 방향과 각도, 거리 좌표를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맞춰놓았습니다.
아, 울길목을 미리 다 계산해뒀군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 조명탄을 띄워서 대낮처럼 밝히고 적이 접근하는 길목에 그야말로 포탄의 비를 쏟아부었죠.
잠깐만요. 그러면 중공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길 중공군 전술의 핵심이 집중 우세 병력, 그러니까 한 곳을 뚫기 위해 병력을 국지적으로 뭉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촘촘한 원형 방어선을 뚫으려고 병력을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포탄을 맞겠죠.
네, 이미 좌표가 다 찍혀 있는 미군 포병들의 완벽한 관역판이 되어서 그냥 포탄에 직말해버리겠네요.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요. 바로 그게 이 전술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딜레마네요.
네. 중공군 지휘관도 포탄이 막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병력을 넓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피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병력을 분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철조망과 기관총이 버티고 있는 미군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갈 질량, 즉 돌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흩어지면 기관총에 막혀서 못 뚫고 뚫으려고 뭉치면 포탄을 맞고 전멸하는, 와, 진짜 끔찍한 진퇴양난에 빠진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 8군 사령관이었던 리지웨이와 그 후임인 벤 플리트 장군이 완성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화력 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적의 가장 큰 강점인 집중을 가장 파멸적인 약점으로 뒤바꿔버린 전술적 딜레마를 강요한 거였죠.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덫이네요. 특히 그 벤플리 통사량이라는 용어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하죠.
규정된 포탄량의 막 5배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하던데 이게 단순히 아,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대포를 많이 쏠 거야, 이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방어선 주변에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화력의 벽을 세우기 위한 거대한 물류의 승리였네요.
정확합니다. 그 거대한 화력의 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항구와 철도를 통해 끊임없이 포탄을 실어나른 미군의 병참 능력은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벤플리트 장군은 이 상황을 두고 사람이 아니라 강철과 불로 싸운다고 선언했죠.
강철과 불. 자, 그럼 이제 화력 앞에 무너지기 시작한 중공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네. 그들은 밤에만 몰래 이동해야 했고 차가 없어서 모든 짐을 등에 지고 다녔잖아요.
그랬죠.
만약 제가 험준한 산을 넘으면서 식량과 총알을 직접 짊어지고 간다면 길어봐야 진짜 며칠 버티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미군의 화력망에 막혀서 전선이 딱 고착화되면 중공군 입장에서는 보급 문제가 엄청난 재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직관이 정확히 자료가 지적하는 중공군의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입니다.
물리적 한계요?
네, 이른바 7.1공세라는 한계성이죠.
7.1공세요?
네, 이것은 중공군이 전투 의지가 부족해서 딱 7일만 싸우기로 달력에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네네.
철저하게 인간의 육체가 버틸 수 있는 물류의 한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 중공군 보병들은 자기 등의 식량인 복근콩과 탄약, 그리고 수류탄을 직접 짊어지고 산을 타야 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라도 지게나 배낭에 지고 험한 산을 오를 수 있는 무게는 기껏해야 한 20에서 30kg 남짓이잖아요.
맞아요. 그 무게가 딱 5일에서 길어야 7일치 전투 분량이었습니다.
아, 딱 일주일치군요.
네, 공세가 시작되어서 유엔군을 밀어내면서 남쪽으로 전진할수록 중공군의 보급선은 한없이 길어졌습니다.
멀어지니까요?
게다가 낮에는 미 공군이 도로와 다리, 심지어는 달구지 하나까지도 융단 폭격을 가하니까 후방에서 식량을 밀어주는 추진 보급은 아예 불가능했죠.
와.
결국 일주일이 지나면 총알은 바닥나고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전진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며칠 밤낮을 굶고 영하 20도에서 싸울 순 없죠. 돌격하고 싶어도 총알이 없고요.
그렇죠.
이런 물류의 한계와 미군의 압도적인 포병 화력이 맞물리니까 결국 중공군도 어마어마한 인명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나는 중국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인명을 소모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네.
앞서 말한 지평리 전투와 1901년 봄의 대규모 충계 공세에서 수만 명의 병력이 화력망에 걸려 끔찍한 사상자를 내자 펑더와이를 비롯한 중공군 지휘부도 현실을 깨닫고 전술을 전면 수정합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큰 포위망을 그려서 단번에 미군 사단 전체를 날려버리려던 그 야심찬 전략을 포기하죠.
아, 목표를 줄였군요.
네, 대신 대대급이나 중대급 규모의 아주 작은 유엔군 진지들만을 노려서 확실하게 잡아먹는 이른바 영구호피당, 즉 작은 선멸전으로 목표를 확 낮추게 됩니다.
네네.
대규모 기동전에서 참호전과 고지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 인해전술이라는 신화가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왜 지금까지도 우리의 뇌리에 그렇게 강력하게 남아있는지 그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죠.
전방 참호에서 달달 떨면서 기관총 방화쇠를 당기던 미군 병사 입장에서는 내 눈앞에 일주일 내내 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게 절대적인 진실이었을 겁니다.
네, 개인이 겪은 참혹한 진실이죠.
반면에 주의관들이 보던 작전 지도상에서는 적들이 텅 빈 틈새를 치밀하게 파고들어 우회 침투를 했다는 거시적인 진실이 존재했고요.
맞아요.
이 두 가지 진실 사이에서 서방 언론들은 아주 편리한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언어의 선택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네.
국민군에게 패배해서 도망치고 있는지 미국 언론들은 고향의 독자들에게 아주 빠르고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네. 우리의 정보 판단이 틀렸고 적의 야간 산악 침투 전술에 전선이 돌파당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호두, 즉 유목민 때나 휴먼 웨이브 같은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변명하기 좋았죠.
적의 개미떼처럼 징그럽게 많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서사 말이죠. 패배의 원인을 우리의 전술적 무능이나 정보 실패가 아니라 야만적인 적들의 비인간적인 물량 공세 탓으로 돌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정신 승리이자 가스라이팅이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반대쪽 진영, 즉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은 어땠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선전 매체나 영화들 역시 대중을 동원하고 희생정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기관총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하는 장면을 되게 영웅적으로 연출했습니다.
아,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군요.
맞아요. 의도는 전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서방 언론의 책임 회피와 중국의 내부 프로파간다가 묘하게 합심을 해서 인해전술이라는 이 거대한 신화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혀버린 셈이죠.
야.
복잡했던 야간 기동, 우레 침투, 그리고 지형을 활용한 비대칭 전술이라는 놀라운 군사적 차원들이 휴먼 웨이브라는 단어 하나에 완전히 납작하게 찌눌려버린 겁니다.
진짜 언어라는 게 무섭네요. 단어 하나가 역사의 실체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장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방대한 기록들의 결론을 맺어보죠. 수십 년간 썼던 이 인해전술이라는 허상 대신에 역사적 사실과 가장 부합하는 중공군의 진짜 전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문헌들의 분석을 종합해서 도출한 가장 정확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네.
야간과 험준한 지형이라는 은폐수란을 기반으로 침투, 포위, 근접전과 국지적 병력 집중을 결합한 보병 중심의 운동전.
좀 긴데요?
네, 조금 줄여서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동 침투형 보병 집중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시대의 전장을 설명하는 역사적 실체에 가장 가깝습니다.
기동 침투형 보병 집중전. 확실히 인해 전술보다 훨씬 더 소름돋게 정교하고 뼈가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약점, 그러니까 기술 부재를 가리고 상대의 약점인 야간 관측 불가나 도로 의존성을 집요하게 파고든 아주 비대칭 전략의 끝판왕이었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나 일상에서도 경쟁자의 성공을 아, 쟤네는 돈이 많아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래, 혹은 사람을 갈아넣어서 그래, 이렇게 단순화할 게가 있잖아요.
찔리네요, 약간.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나 합리적인 전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맞습니다. 저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끝을 맺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과거 중공군 초기 전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숫자가 아니었잖아요. 바로 첨단 무기의 눈을 가려버린 밤의 장막과 험준한 지형이라는 자연의 은폐물이었죠.
기술의 격차를 어둠으로 덮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이나 다가올 미래에 이런 비대칭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내려다보고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대가 막 숲속에 숨은 개미 한 마리의 체온까지 감지해내는 이 첨단 현대전에서요.
진짜 다 보이죠, 요즘은.
과연 과거처럼 어둠 속에 숨어서 기동하는 밤의 장막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글쎄요, 어떨까요?
아니면 인간은 늘 그랬듯이 감시망을 회피하는 기회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적 은폐 기술을 진화시켜서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만들까요?
고민해볼 문제네요.
오늘 우리가 부숴버린 그 좀비 때의 신화 너머로 미래의 전장은 또 어떤 형태의 닌자들을 잉태하고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